오늘 말씀 제목이 예언의 미래와 현재입니다. 성경에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언이라고 하면 주로 일반적으로 뭐 미래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만은 예언의 말씀에는 현재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좀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 우리 성도들이 예언하면 어디에 관심이 제일 많은가 그러면은 나 개인에 대한 예언의 말씀 거기에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 이외의 예언들 성경에서 기록된 예언 말고 또 뭐 예언의 은사가 있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언이 어떤 의도로 주어졌는가. 그것이 또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어야 하는가. 그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언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종말론적으로 생각하죠. 엔드타임에 대한 거. 그래서 세상이 막 뒤집어지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종말론에 입각한 해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 다른 것들도 많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실제적으로 나 개인의 기준은 영적 유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 예언의 미래성도 있지만은 현재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현재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선 예언을 좀 바르게 이해하려면은 선지자, 그러니까 그 예언을 말한 선지자들이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예언의 말씀을 받고 봤느냐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선지자는 이를테면 높은 산을 등반한 사람과 같아요. 산 위에 높이 올라가면은 밑에가 이렇게 환히 내려다 보이지 않습니까? 시내도 보이고, 뭐, 나무들도 보이고, 집들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사물들이 눈에 들어오죠. 그곳에는 더러 자기가 익숙하게 다니던 동네도 있을 것이고 또 멀리 있는 원거리의 사물들도 눈에 보일 것입니다. 혹은 이 선지자는 높은 고층 빌딩 옥상 위에 올라간 사람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고층 옥상에서 내려다보면 밑에 가깝게는 뭐 사람 지나가는 거 다 보이고 자기가 뭐 자주 다니는 뭐 쇼핑몰이라든지 뭐 슈퍼마켓, 뭐 커피숍 그런데 이제 그게 다 보이죠. 근데 보면은 차들도 많이 다니고 차는 보이는데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어떤 차가 어떤 차인지 잘 알 수가 없죠. 또 멀리 보면은 그 먼 곳에 있는 여러 가지 형체들이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지만 있다는 것은 의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한눈으로 전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멀리 있는 산도 가까운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멀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바로 거길 것 같은데 보면은 뭐, 이렇게 바다 같은 데 가가지고 섬이 바로 앞에 있어. 근데 보면 실제로 보면 굉장히 먼 것이죠. 그래서 지책에 있는 듯이 보이는 것도 실제 거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선지자가 보는 예언의 지평과 원근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 시대에 태어나서 자기 시대라는 전망대 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근접한 미래와 먼 미래를 함께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 계시의 특수성에 따라서 이를테면 예언의 지평이 망원경처럼 늘어나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리 갔다 가까이 오고 그것이 이제 조절되기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가까운 장래와 먼 미래를 하나로 담은 그 하나의 화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 어떤 것은 굉장히 진하게 꼬멓게 이렇게 색깔이 돼서 굉장히 전망이 안 좋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꽃이 피어있는 그런 모습도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것은 뭐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종의 회색으로 칠해집니다. 그래서 군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됨에 따라서 예언의 화폭에 달린 그림들의 의미가 시대마다 조금씩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언제 있었죠? 까마득한 옛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인류가 타락했을 때. 근데 그때 준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된 건 언제입니까?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난 후였죠.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것은 2000년 전이었죠. 근데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메시지, 예언의 메시지가 언제 성취될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언제 뭐 몇 년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다. 그건 몰랐어요.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주의 백성들이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게 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또 이제 그 계시의 내용도 보면 이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밝혀지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데,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계시가 오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후손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뭐 자손이 많은데 뭐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계시는 그 정도에서 그쳤더라.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돼요. 다음 세대가 되고 여러 백 년이 지나요. 그때 와서는 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조금 이제 점점 좁혀지죠. 초점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와서는 처녀가 잉태해 아이를 낳는다고 그래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이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잖아요. 근데 말라기서에서는 그때 와서는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홀연히 성전에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쭉 몇백 년, 몇천 년 기다려왔는데 갑자기 나타난다. 근데 그 성전에 갑자기 임한다고 했지만은 그 다음 달면 금방 메시아가 온 건 아니잖아요. 400년 되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죠.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부모와 함께 나타났어요. 그때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그 이제 베이비를 보고 그랬는데 그 베이비가 한참 자랐어요. 당신은 완전히 성인이 되고도 남은 나이가 됐어요. 30세가 됐어요. 그때 비로소 공적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고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메시아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구약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메시아의 도래는 가깝고도 먼 장래일이었어요. 홀연히 나타난다고 말했죠. 가까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 세월이 또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먼 장래일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의 망원경은 가까워졌다가 또 멀어졌다 그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초점이 목표에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집니다. 예수님이 초림의 경우도 오신다 오신다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기 예수가 홀연히 성전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그와 같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이 신축성이 있어요. 긴장감이 있고 먼 미래의 일로 보이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듯한 그런 놀라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도 보면은 금방 뭐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긴박한 말씀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 시대에는 전혀 성취되지 않을 것처럼 들리는 그런 말씀들도 있어요. 일면으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일면으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이를테면 준비하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그 재림을 예언한 그 때가 초대교회 시점에서부터 따져 보면 뭐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안 오셨어요. 재림의 성취는 적어도 한 세 가지의 요소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의 수가 충만하게 다 차야 됩니다. 그 충만한 수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모르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나왔듯이 거기 보면 불법의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불법의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 문제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맞물려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마치 앞당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들리는 성도들의 세계 전도가 또한 맞물려 있습니다. 전도를 해서 온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것, 세계적인 선교 활동이 선행되어야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은혜의 기간도 우리가 얼마나 될지 모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은혜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언제 가서 그것이 종료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서로 복합적으로 연계되면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지닌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서 이해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 이런 그 예언의 성격에 비춰볼 때 세례 요한의 메시지하고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하나의 예시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구주라고 그랬죠. 구주. 세상 죄를 지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서 소개를 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이 왜 이렇게 말했겠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보면서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그랬네요. 구주로 보면서도 또한 심판주로 보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에는 구주로서의 초림 단계가 있고,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한 겁니다만, 구주로서 세상에 오시는 첫 초림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심판주로서 오시는 재림 단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 요한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왕국을 세우시는 그 일을 단계적으로 보지 않고 한 묶음으로 본 거예요. 하나의 화포가로서 그걸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도 부어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진로의 불도 내리신다고 자기가 보는 화폭에 보니까 그게 다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는 그 단계에서는 구원과 심판 사이에 시간의 격차가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그런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구원이 이제 심판 이전에 와야 하는 것이죠. 성령 세례가 심판의 불세례에 선행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구원 사역에 먼저 있는데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신 거죠. 심판은 나중에 재림 때 있을 것입니다. 그때 불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 옥중에 있으면서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해서 고민하다가 이분이 진짜 뭐 오실 그분인가 하고 회의까지 느끼고 제자들을 보내서 묻지 않았어요?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겠습니까? 그랬죠. 물론 그렇게 물은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불세례가 없는 거죠. 심판하고 로마를 뒤엎고 하나님의 그 원수들을 징벌하시는 그런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구원자로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사건의 어떤 일렬 순서에 대한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이 구원보다 훨씬 이후에 나타날 것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의 화폭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조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화폭이 하나씩 하나씩 펼쳐지면서 온전하게 이제 포커스가 잡히면서 예수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계시가 전개되는 것은 그 후부터 일어나는 일이라 그죠. 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로 넘어가겠어요. 요엘 선지자는 남부 유대 나라를 그 메뚜기 재앙이 덮쳤는데 그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봤어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냥 곧 오고 있구나. 자기가 본 환상에서는 메뚜기 재앙이 지금 와서 뭐 다 농사 지은 거 다 황폐하게 만들고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일어난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을 제거하신다. 그런 말씀이 또 나와요.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분명하게 성령으로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요일서에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바로 그 오순절 때 그 메시지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인용했죠. 그러니까 구약 백성은 선지자들이 말하는 주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타락한 세상에 아직 개입을 하셔서 죄인들을 징벌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는 획기적인 때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시기나 단계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든. 언제 그렇게 하실지. 그래서 선지자들도 자신들이 계시로 받은 그 주의 날이라는 것, 그때 주의 날이라는 것은 파노라마처럼 전체적인 비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련의 연속된 사건으로 하나씩 풀어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의 날은 당시의 선지자로 살았던 시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을 한 묶음으로 담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 선지자들은 예언의 내용이 단계적으로 성취되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거든요. 근접한 미래와 먼 미래의 일들을 구별이 없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구약 성경 읽어야 되고 또 호세아서도 그렇게 봐야 된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예언이 있죠. 근데 주께로 돌아온다는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언제 어떻게 성취되느냐 하면은 단신날 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언제 누구를 향해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그 당시로서는 잘 알 수가 없었겠죠. 우리가 이제 받아야 할 교훈은 뭐냐면 이 말씀은 이제 주의 백성이 주께로부터 이제 돌아오는데 어디로부터 돌아오면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아수르 상황이 아수르 포로인데 아수르 상황만 얘기하는 것이겠느냐 이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인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인 것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아수르에서만 돌아온다 그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포로시계 다시 말해서 바벨론 시대 거기에까지도 돌아온다는 것으로 연장이 돼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날에 있을 여러 축복과 회복의 예언들은 상당히 먼 미래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 미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만약 아수르와 바빌론 포로에만 회복이 성취되는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께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먼 미래, 화포관에 들어있는 먼 미래까지 가서 적용되는 것이라면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냐? 우리도 혹은 나도 우리 교회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들의 아수르에서 내가 처한 바빌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오늘을 담대하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백성이 우상 숭배와 같은 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복귀되는 것은 지리적으로나 뭐 아수르나 혹은 바벨론 같은 특정한 타국에 잡혀 있다가 거기서 본토로 돌아오는 역사적인 사건에만 문자적으로 적용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잡혀갔어요. 근데 아수르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경우는 아주 거의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서 패망이 될 때 다 뭐 그 상황이 약하면 다 도망 다니잖아요. 그래서 남부 유다로 도망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있을 정도고 남부 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메시지는 가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다 회복이 될 것이다 그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했어요. 그 심판을 받는다고 했고 심판을 드디어 받았어요. 근데 다시 소망의 메시지로서 귀국할 날이 올 것이다. 근데 언제 귀국했어요? 한 세대가 다 지나갔어요. 50년 다 지나갔어요. 60년, 70년 돼서야, 그때서야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절대 다수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유대 땅으로 돌아온 백성의 수도 나중에 뭐 우리가 잘 알듯이 바사의 그 고레스 왕, 이렇게 바벨론이 패망하고 바사 혹은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 백성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들 거기서 성전 짓고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전체 수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 뭐 에스라서 2장이라든지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 돌아온 사람들 뭐 명단까지 다 나와요. 근데 그 숫자가 뭐 정말 많지 않거든요. 아마 대략 한 몇만 명 정도 됐을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벌써 다 지나갔으니 황폐한 고국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누가 많겠습니까? 이미 바벨론에서 자리 잡고 거기서 터닫고 다 사는데.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 불러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호세아서의 그런 예언의 말씀 또는 뭐 이사야서나 다른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처한 형편이 뭐 그것이 뭐 아수리든지 바벨론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아주 신실하셔서 자기 언약을 지키신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했으니 반드시 돌아왔어요. 사람의 생각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런 칙령이 내렸어요. 이 사람 돌아가라고. 포로로 잡힌 사람들인데 가서 그냥 살아도 된다 그러고 성전 지는데 자리까지 다 대주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주권과 권한과 자비하심으로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비록 죄악으로 잡혀간 형벌의 땅에서도 정화를 거쳐서 정화 단련을 거치죠. 거쳐서 주님의 품으로 되돌아오게 하신다는 교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교훈을 명심하고 산다면은 우리가 참 살면서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로 교인답지 못한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여러 가지 환란을 겪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를 돌이키실 것이다.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나를 씻기실 것이다. 이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나를 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느냐, 성취되지 않았느냐. 구약의 역사에서 보면 북부 이스라엘, 또 남부 유다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돌아왔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돌이키시고 복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공간 처지에서 큰 힘을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도 각가지 우상 숭배에 빠진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눈에 다 안 보일지 모르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넓고 궁극적인 의미로 보면은 호세아서에 나오는 회복의 메시지는 모든 형태의 포로에서 해방돼서 그리스도께로 주의 백성이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되는 구원의 완성을 바라본 말씀이에요.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해서 온전한 회복이 올 것이다. 주의 모든 백성이 주의 신부로서 흠이 없게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오는데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신부의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에게 우리 그게 교회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호세아서 자체의 본문에서 입증될 수 있거든요.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그 구원의 역사가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날을 바라보고 주신 예언이에요, 이것이. 뭐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 국가로서 한 지도자를 세우고 이제 올라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한 지도자는 그리스도죠. 뭐. 그리스도를 우두머리로 삼고 구조로 삼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같이 새로운 형태의 언약 백성으로 재구성되는 신약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짧은 한두 마디지만 그것이 얼마나 먼 미래를 포함하는 그런 거창한 규모의 스케일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지고 계시기 때문에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다 점철하시면서 통제하시고 계획대로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호세아서의 그런 작은 말씀이지만 그것이 사실 지니고 있는 거창한 광대한 차원의 메시지가 거기 있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3장 4절 5절도 보면은 그게 뭐 한번 읽어봐야겠네. 호세아서 3장 4절 5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다 같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왕정시대와 바알 경배가 많은 날 동안 폐지되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다윗 왕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아수르와 바빌론 포로를 거쳐서 많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오게 될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회복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계십니까?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쥐고 계시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실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맺은 언약관계를 깨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오히려 그들의 가슴에서 불신실을 제하시고 그것을 다 거두어내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과 동거하게 하신다. 그런데 이 풍요한 회복의 축복들이 먼 미래에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것을 종말론적인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먼 미래 맨 마지막에 가서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해서 그 물론이래니와 현재 우리에게도 별다른 격려가 되지 않겠죠. 아주 먼 미래 뭐 그 예수님 종말에 오시는 그 직전에 대한 얘기라고 하면은 우리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인데 오늘 현재 나에게 관계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관계되는 것이고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 우리가 그런 문맥에서 읽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만 알게 너 당신이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개인적인 예언 이런 거 아니고 구약에 있는 예언들 다 이제 성취됐다 그러니까 끝났다 아니 성취되지 않았어요. 성취되지 않은 거 진짜 큰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오셨지만은 그는 부분적인 거예요. 일차적인 것이잖아요. 예수님 재림이 되면 그는 완성되는 건 먼 미래예요. 아직 한참 있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속에서 현재적인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의 예언을 읽으실 때 아 그럼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것이 성경 묵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큰 힘이 되죠. 예. 그리고 성경이 그야말로 맛이 있고 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꿀같은 그런 측면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나하고 상관없는 건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야,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회복되고 돌아온다는 말씀이 아 바로 내가 돌아온다는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지금이나 에덴 동산이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항상 현재적인 그 파워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받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의 회복이 종말론적이고 새 시대에 대한 약속이라고 해도 당시 세대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위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선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바라고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약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재림 약속하신 지 2000년 지났어요. 언제 오실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종말론적이죠. 그러니까 뭐, 언제 뭐 오시면 오시고 뭐 그런 거지. 그거 뭐 기다리고 어쩌고 뭐 나한테 적용할 게 뭐가 있나. 예수님 재림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게 아니라 예언의 그런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현재 나의 삶에서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보면은 1세기 때 쓰여진 거잖아요. 그럼 1세기에 쓰여진 것을 지금은 20세기, 21세기에 와가지고 마치 지금 뭐 일어나는 현상처럼 이것을 해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1세기 때, 크리스천들에게는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1세기 때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때 일어난 일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은 자꾸만 미리 언제 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정치 상황 무슨 상황에서 뭐 예수가 곧 온다, 종말이다, 어쩌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공포심만 일어나죠. 세상이 뒤집어지고 할 때는 어떡하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지금 내게 지금 이 현재 오늘 이 땅에서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내게 격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의 예언적 내용이고 당연히 그러니까 1세기 때 크리스천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서 그것을 듣고서 격려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가. 세상에 뭐 우리 뭐 내로황제도 있고 뭐 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고 의인들을 구출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바랬죠. 언제 일어날지 모르죠. 그러니까 실제로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하나님이 뭐 즉각 다 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죽음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저 회복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까지 다 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놓고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언약이 확실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위로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된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삶 속에서 체험한다. 여러 각도에서, 여러 면에서. 그것이 영적인 신자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1세기 박해를 받던 교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이 위로가 됐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의 예언적 예언을 담았을지라도 현재적인 적용과 축복의 근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들은 이러한 믿음 속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현재에서, 현 세상에서 체험하면서 난경을 헤쳐갑니다. 그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족장들 생각해보세요. 환란을 많이 겪었어요, 이 사람들. 그래도 자기들에게 준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 약속을 작은 빛으로 삼고 그 약속의 빛이 조금씩이라도 자기에게 비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신뢰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그 복은 물론 세속적인 그런 복은 아니죠. 훨씬 더 신령한 차원의 복들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또 허락을 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더 큰 세계의 비전을 보고서 더 큰 예언의 전망 속에서 그것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시죠. 물론 온전한 약속의 성취는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말씀이 지닌 현재적인 의미를 깨닫고 오늘의 삶에서 적용하면 힘든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의 축복들을 이모저모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언의 메시지를 읽을 때 이 같은 예언의 그 포괄적인 성격을 염두에 두고 각자가 처한 여건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힘써야 합니다.